에베소서 1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내세워서 어떠한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가를 우린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깨달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저희를 신자로 부르셔서 이 땅에 존재케 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가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자된 그 본분의 길로 이끌려 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까지 시편을 마치고요. 오늘부터 이제 구약을 했으니까 신약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에베소서를 정했습니다. 에베소서는 제가 대구 은석교회 93년도에 와서 시작한 게 에베소서 강의였죠. 그때 한 3년간 했는데 다시 또 에베소서를 20년 뒤에 하니까 저도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래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같이 에베소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뭐 아시는 대로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그게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설립한 그런 교회고 이 에베소 교회를 설립하고 약 3년간 그 교회에 지금식으로 말한 목사로 목회를 하면서 복음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주후 54년부터 57년까지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 에베소서는 언제 기록했냐면은 그 주후 61년부터 62년 사이에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어요. 옥에서 쓴 편지라고 해서.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그 좀 열악한 환경이겠죠.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왜 에베소 교회에 이런 편지를 쓰지 않으면 안 되었던가 그 배경을 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 스스로가 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써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에베소 교회를 어쨌든 그 신앙적으로 권고해야 될 그런 형편이 있었겠죠. 그게 이제 뭔가 하면은 그 당시 에베소 교회도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었던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또 신앙을 포기할 위험에 직면해 있는 그런 그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그들을 믿음 위에 더욱 굳게 세울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그 편지를 쓴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성도를 어떻게 또 무엇 때문에 부르셨는가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또 종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만 좀 잘 살펴가도 어떤 기독교 신앙의 교리적인 틀을 좀 잘 갖출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제 그런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핍박으로 인해서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어떤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그들에게 만유의 주제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신자를 위해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사역들 그런 것들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의 그 신자의 본분 또 신자라고 하는 그 정체성 그런 것들을 확립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종말론이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바울의 종말론은 장차 실현될 영광, 나중에 실현될 영광,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실현되어 있는 영광, 그러니까 이미 지금 신자가 예수 안에서 어떤 영광 중에 살아가는가,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은 바울은 이미 신자는 이미 그 악한 세력으로부터 해방되었고 영광에 참여되었다, 이것을 이제 강조함으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어떤 형편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신앙을 위해서 이런 편지를 쓴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에베소서는 우리가 좀 잘 또 살펴야 될 그런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가 6장 어떻게 보면 좀 짧은 그런 성경인데 제가 처음에 했을 때 3년 넘게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도 얼마나 길지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길어질 것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 좀 자세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요.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는 항상 그 서두에 이런 인사말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인사말이라고 해서 별뜻 없이 그냥 던지고 있는 그런 말은 사실 아닙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사도된 자기를 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신이 사도된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다, 이렇게 얘기야. 자기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사도로 세움을 받았노라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자기의 뜻대로 사는 그런 인생이었다면 바울이 사도가 안 되었겠죠. 사도가 될 생각조차도 하지를 않았을 겁니다. 이 바울이 이름이 전에 사울이었죠. 그때는 아다시피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바울을 붙들고 정확하지를 아니했다면 바울은 예전의 사울 그대로 계속 살았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바울에게 함께했고 그 뜻에 의해서 바울이 부름을 받아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로 세움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름받았다는 것은 바울의 얘기만 사실 아닙니다. 보면 뭐 구약도 다 마찬가지죠. 노아도 그렇고 모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움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기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나온 사람은 성경 속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하나님 일을 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세워 가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사도가 되었다, 이제 이런 말 때문에 또 뭐 목사되고 장로되고 이러한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가 되었다는 것은 단지 바울을 사도로 만들기 위해서 그 바울을 사도로 불러낸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 바울을 사도로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대개 이제 오해를 하기 때문에 어떤 고민들을 자꾸 펼치냐면은 내가 신학교를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냐, 이런 그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근데 그런 고민들을 그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자꾸 하나님의 뜻을 내 문제와 결부시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문제, 내 인생하고 하나님의 뜻을 결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면 내가 잘 된다고 하는 늘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뜻이냐 아니냐, 그런 고민들을 이제 끄집어내단 말입니다. 내가 뭐가 되고 어떤 일을 하느냐, 이걸 하나님의 뜻과 연결해서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나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어떤 그 일이 잘 안 되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리 생각을 하죠.
그리고 심지어 나보고 신학교 가라고 내 일이 안 되게 하는가 보다. 그래서 신학교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 교회 망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은 말하는 대로 우리의 내 자신과 결부시키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뭘 하고 안 하고가 하나님의 뜻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 된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 안에 되어진 일이에요. 하지만 저를 목사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목사가 되긴 한 것이지만 저를 목사 되기 위해서 하나님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일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도구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신 모든 백성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일에 저를 써먹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는 거예요. 그 뒤에 10절에 보면은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하나 되게 모으신다. 하나 되게 하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모으시기 위해서 바울을 사도 되게 하신 것이고 또 지금에는 이제 계속 그 뜻이 이어져서 저를 목사로 이 땅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이고 여러분을 성도 되게 해서 지금의 그 자리에서 성도로 살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이 잘 되고 못 되고 그게 뜻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 이걸 온 천하에 증거하시고 드러내게 하시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각자 있는 그 자리에 지금 세워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신자로 부름받아 나온 것이라면 그 뜻에 순종하는 게 뭐겠습니까? 앞서 말한 대로 뭐 선교사 나가고 목사 되고 온 천을 다니고 예수를 전하고 뭐 그것도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모두가 다 목사 되고 뭐 선교 나가고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 선교사가 아닌 일반 신자는 헌금을 해가지고 목사 선교사를 돕는 게 뭐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 이걸 드러낸다는 것은요 다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가 나의 주다 나의 주인이란 얘기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은 결국 우리는 예수께 팔린 예수의 소유고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게 신자와 예수님의 관계예요. 예수께 팔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께 팔린 적이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내가 예수께 팔린 적이 있냐는 얘기죠. 내가 나를 예수께 판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샀다고 할 수가 있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난 나를 예수께 판 적이 없는데 요한복음 8장에 오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 이런 말씀을 또 던졌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고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자유케 한다 그런 말을 하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남의 종된 적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까? 예수께서 보실 때에 그들은요 자유롭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뭔가에 붙들리는 자들이었어요. 뭐에 붙들렸죠? 죄에 붙들린 자들이죠.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으로서 영원한 집에 거할 수 없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예수님이 자유케 하시고 주 안에서 영원한 집에 거하게 하신다. 그 말씀을 던졌는데 우린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샀다 그럴 때 내가 나를 판 적이 없으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그 유대인과 똑같은 생각이죠. 우리도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이고요. 마귀의 종이고 마귀에게 붙들린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피로 값줬다. 우리를 예수님이 사셨어요.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예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주다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샀다. 우리가 그냥 들은 풍물을 따라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주인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사실 예수님이 나의 주 그러면서도 우리는 정작 내가 나의 주인 되어가지고 살아온 삶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옳을 겁니다. 늘 내가 내 주인이죠. 그런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라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은 가장 먼저 내가 죄에 팔린 자라는 것, 이것부터 우리가 자각을 해야 돼요. 내가 죄에 팔린 자였다. 본래 죄의 종이었다. 죄에 팔려서 죄의 종으로 살아야 되고 영원한 집에 거할 수 없었던 그런 내 자신, 그걸 먼저 여러분 보셔야 되죠. 그래야 예수님이 어떤 의미 나의 주인인가, 내 주인가, 그게 다가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의 종, 죄에 팔린 자, 이걸 알 때에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나를 그 악한 사탄으로부터 사셔서 나의 주인, 나의 주가 되셔서 나는 예수 안에서 영원한 집에 거한 그런 존재로 지금 부름바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신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고 증거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어내신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도 바로 그 같은 동일한 고백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신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 되게 하셔서 바울로 말미암아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은요, 이러한 고백이 있는 그런 신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일입니다. 그 일에 바울이 부른바 나와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 오직 그 일을 위해서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 되게 하신 뜻이다. 그걸 바울이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반발한 사람이 있긴 마련이죠. 그게 뭐 하나님의 뜻이냐? 반발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나의 주다. 늘 그런 방식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내가 나의 주가 되어 사는 사람도 예수를 나의 주라 고백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생각한 주는 나를 잘되게 한 주죠. 나의 주인이니까 나를 잘되게 하겠지. 늘 이런 방식이죠. 결국 이들은 입으로 예수를 말하지만은 자랑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인데 그걸 모르죠. 그게 죄의 종의 모습인데 다른 게 달리 죄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바울은요, 어떤 경우에도 자기를 자랑치를 안 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만약에 자기를 자랑한다면 아마 3일 반남 얘기해도 모자랄 거예요. 그치 싶습니다. 바울이 한 일을 생각해 보면. 그런데 바울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나는 무익한 종이고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해서 내가 모든 걸 행하게 되었다는 거, 하나님의 의해 행하게 되었다는 거,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 내가 한 일은 없노라. 그게 바울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1절 뒤에 보면은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성도나 예수 안에 신실한 자나 같은 말입니다. 성도하고 신실한 자니까. 대개 그 신자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뭐 예수 믿고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 어떤 그런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세상에서 복받고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마 이게 보편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신자라고 하는 거, 그 성도라고 하는 그것은요, 그보다 훨씬 더 복된 신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은 성도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성도 되었다, 성도인데 그 성도 되었다는 거, 그 신분이 그게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신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냥 단지 성도 되는 거, 난 내가 예수 믿고 복 받고 죽으면 천국 가고 이 정도로 생각한다면은 그 성도라고 하는 그 신문에 담겨 있는 정말 하늘의 그 복, 그 가치를 우리가 스스로 밟아 뭉기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좀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신자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된 신분에 놓여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도 우리가 배워야 되죠. 신실하다. 이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신실하다. 예수 안에 신실한 자. 예수 안에 신실하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예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 대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럼 벌써 우리는 뭔가 좀 나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밀려올 거예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예수 안에 신실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까? 여러분 자신을 난 신실한 성도야. 뭐 교만, 겸손 다 집어치우고 나는 나를 신실하다 그렇게 여길 수가 있는 분 있냐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예수 안에 신실하게 살아간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신실하게 못 살아가요. 우리는 신실하다는 걸 겨우 그냥 교회에 충실하게 다니고 교회 일에 열심히 봉사하고 그 정도면 신실하게 아니겠는가 이리 생각하기 쉬운데요. 신실하면 그런 정도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신실하다는 것은요. 변함이 없이 가고자 한 그 길로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그 길로 가는 게 신실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신실함으로 주를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되는 것이죠. 늘 변덕이 아닙니까 우리는요. 그럼에도 우리가 뭔가 주의 길을 가고 있다면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신자라는 게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 안의 세계에. 그 주 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능력이고 또 영광된 그런 위치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 안에 있다. 이것만 가지고 신자는 복되다. 얼마나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주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주께서 나를 책임진다는 겁니다. 주의 영역이라 그 뜻이거든요. 주께서 나를 책임지고 있는 주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책임지셨기 때문에 지금 믿음의 길에 서 있는 것이죠. 주의 책임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신실하다 이 얘기는요. 우리가 신실한 삶을 사니까 그걸 보고 신실하게 여겨줄게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주께서 책임지고 주가 붙들고 계시는 그것 때문에 결국 생명으로 가게 된다. 포기되지 않고 그걸 가지고 신실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보고 신실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주 안에 있다는 것. 주를 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그 주 안에 있다. 이것 때문에 신실한 성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복되다 그 말입니다. 예수 안이 아니라면은 우린 지금까지 믿음을 지탱 안 했을 거예요. 얼마 귀찮은 일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더군다나 뭐 복 받는 그런 얘기도 아니고 예수 믿고 뭐 고난도 받고 세상 손해 보고 이 땅에 그걸 뭐 바랄 것도 없고 늘 이런 것인데 그게 뭐 좋다고 예수를 붙들어 이끼나 그 말이에요. 주 안에서 주가 붙들어 이끌어 온 것이죠. 결국 강하신 분은요. 우리가 주님이 강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게 주의 세계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악한 세력에 의해서 약속된 생명을 빼앗기는 일이 없어요. 주 안이라는 것 때문에. 물론 시험도 받죠. 흔들리기도 하고 죄에 끌려가기도 하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고 보지 아니하신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미 멸망의 자식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예수 밖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살든 그냥 두고 보시는 거예요. 그냥 두고 보시는 것 자체가 이미 그들은 심판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부르신 주의 백성 그냥 두고 보신지를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자녀가 된 것인데 그런 하나님의 자녀, 그 백성된 자를 죄에 끌려가도록 그냥 두고 보실 리가 없죠. 간섭하시면서 주를 보게 하시는 것이고 이 세상이 아닌 주의 그 나라를 추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약속된 생명이 취소되는 일이 없습니다. 너 있다구니까 취소하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하나님이라면 신실하다 이런 말을 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구원은 내게 달린 것이죠. 내가 잘해야 구원만이 돼버리는 것이죠. 늘 엉망으로 살아간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그 생명을 취소시키지 않고 그 생명에 어울린 그런 신자로 끝까지 만들어 가시고 영광의 그 집에 거하게 하시는 그 약속 안에 우리가 부른바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우리에는 복된 것이죠. 감사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약속된 생명이 취소될 일이 없으면은 뭐 그거 하나 믿고 내 멋대로 살아도 좀 될 것 같습니까? 그런 얘기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애초부터 멋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우리가 언제 정말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 기억이 나세요,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뜻대로 말씀을 살고 싶어서 미칠 정도로 환장할 정도로 그렇게 된 적이 있냐 그 말이에요. 말씀 보면서 내 소유 절반이 아니라 3분의 1이라도 좀 내놓고 싶다. 그런 발악을 해보려고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살아온 게 우리인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내 멋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래 생각하는 것은요. 내가 지금까지 내 멋대로 살아왔다는 걸 생각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난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게 위선이라 그 말이에요. 형식이고. 그게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은요, 우리 운명이 주님에 의해서 이미 결정되었다는 것, 선언이거든요. 팡팡팡. 우리 운명이 주에 의해 결정되었어. 그게 뭡니까? 죽을 운명으로부터 건진받고 예수 그리스도 연합해서 부활 생명 이미 참여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선언된 거예요. 참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좀 봐가지고 될 만하면 참여시킬게.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미 참여되어 있는 자로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그 영광된 그 신자의 복을 누리면서 그 우리를 그런 신자로 만드신 주님을 높이고 감사하는 본분인 것이지 늘 나를 보면서 내가 오늘 기도를 못하고 이걸 못했는데 내 좀 하겠습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요 우리의 신분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늘 나를 보고 있는 그 모습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약속된 그 생명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그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이걸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말이죠. 그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이처럼 복된 신분의 사람이 신자라는 것. 이걸 우리가 좀 가볍게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늘상 보이는 것을 복이라 간주와 거기 마음을 돋버리는 늘 그런 쪽으로 흘러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바울을 사도 되게 했다는 것은요. 바울은 이제 자기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될 자로 그렇게 부른바 나온 걸 얘기합니다. 그건 바울만이 아니죠. 우리들 얘기도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택하심 받고 부르심 받아서 산 자 예수 안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그런 신분의 사람이에요. 그게 뭐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다. 주됨을 증거하는 겁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고 주의 영광을 자랑하라고. 그렇게 살라고 허락된 게 여러분의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하루하루는 내 영광, 내 이름이 아니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그 일을 하라고 허락한 그 시간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세월을 허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결국 날 위해 살아가는 게 세월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 주부, 맨 첫 주 주부에 세월을 아끼라 말했지 않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 세월이 소중하다 그 말입니다. 하루하루 소중한 것이다. 왜 소중하냐? 그게 지나면 죽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들이니까. 그 세월을 아끼는 게 뭐냐? 신자된 본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다른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구석구석 그 삶 안에서 나의 영광, 내 이름, 이 세상에서 나의 어떤 그 가치 여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나를 살리신 주님을 어떻게 하면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을까? 늘 그게 우리의 소원으로 살아남아있는 것. 그 삶이 되어져야 되죠. 그게 바로 신자의 정체성으로 우리에게 남아있어야 돼. 굳건하게 주의 영광을 자랑한다 그럴 때에 그걸 뭐 굳이 사람들을 향해서 주를 믿으세요. 우리를 구원한 주 뭐 이렇게 외치라는 거 이렇게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영광을 자랑한다는 것은요. 주가 나의 이름이다. 주가 나의 영광이다.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내 이름이고 주가 내 영광이니까 따로 내 이름과 내 영광을 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나타낼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행한 것 가지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주의 영광을 자랑하는 겁니다. 누군가 잘못을 해도 그것을 정죄하려고 하기보다도 그 사람도 주가 책임진다는 믿으면서 주의 용서와 은혜를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모든 게 주의 영광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안에서 신실한 성도가 되었다. 이것은요. 결국 신자는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그 뜻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신자의 미래는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미 확정되어 있어요.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미래는 1년 후, 2년 후 늘 어떤 그런 것 아닙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미래는요. 우리 인생이 끝났을 때입니다. 1년 후에 부자가 되고 2년 후에 재벌이 되고 그래도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한 인생은요. 죄의 종으로 사망으로 끌려가요. 그게 그 진짜 미래죠. 운명이죠. 그래 우리가 1년 후 2년 내가 뭘 하고 어떻게 되고 재산이 얼마가 되고 아무 상관없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 되어지는 것이니까 그러한 미래에 불안해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이 그저 나의 미래는 죽게 붙들려 있고 영원한 영광의 집이다. 그러니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것, 그 믿음이 확고하게 세워지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신자됨이라고 하는 것은요. 겨우 교회에 다니고 살다가 죽어 천국 가는 그걸 전부로 여긴다면 정말 그 볼품없지 않습니까? 볼 게 뭐가 있어 그런 신자가. 지금 우리는 에베소서를요.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아 예수 안에 신실한 성도 되었다.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신실한 성도가 된 것을 시작이 돼요. 그리고 에베소서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이제 우리에게 행하시고 또 우리에게 일어난 복된 일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차 흔들리지 않은 그런 믿음으로 굳게 세워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예수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으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든든한 말씀이고 복된 그런 말씀인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셔야 돼요. 우리 몸은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늙어지지 않습니까? 머리도 휘어지고 몸도 주름살 생기고 말이죠. 그런데 그런 흔적만 남는 것이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예수를 배우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복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갑니다. 그게 신자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의 속깊은 그런 신자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삶을 고달프기도 하시고 무겁게도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연단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미래고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미래와 인생을 그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았다는 그 말씀 안에서 좀 그런 시각 안에서 불안과 염려 그것보다도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놓으시고 1년 후든 2년 후든 우리가 살았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1년 후 2년 후도 다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굳건히 세워가시는 모든 과정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돌이켜 생각하시면서 고달프든 무겁든지 간에 나의 진짜 미래는 영원한 영광의 집에 거하는 것이다. 그것 하나 붙드시고요.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주를 바라보면서 늘 평안을 배우는 그런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우리를 부르셔서 주 안에 우리가 있게 되었다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늘 우리가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 안에서 이 땅의 것으로 충만해지면 그게 복인 줄 알았던 열성을 깨우치게 하시옵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뭘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 주께서 나를 책임지고 그 영광의 나라에까지 나를 끌어가신다는 것 이것이 신자 신분이라는 것 이것 때문에 감사하게 하시고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와 불안이 없이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